김대성 목사의 성경 연구 시리즈 첫 번째 강의 인간 회복 제 1편 인생과 신앙 생명 본능과 신앙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성역 공부 시간을 이제 5회로 정했습니다만, 이 5회를 공부하는 동안에 그 여러분의 그 분위기나 이런 그 진전되는 상황을 봐가지고 이제 분명히 하다 보면 이제 또 떨어져 나갈 분들은 떨어져 나가고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좀 남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과 또 합의해서 5회를 1차, 2차 그런 방식으로 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과목을 이제 무슨 성경에 나오는 이제 표상학 혹은 뭐 고고학 혹은 예언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간단간단하게 간추려서 그런 아주 심도 있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으로 지금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5회에 걸쳐서 아주 기본적인 성경의 내용을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돌고 있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아, 팽이가 돌아가도 소리가 나는데 이 지구 덩어리가 확확 돌아가는데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가 납니다. 이 지구 돌고 있는데 근데 우리 귀에는 안 들립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미가 걸어갈 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개미가 걸어갈 때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귀에는 물론 안 들립니다만 개미 스스로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안 들릴 뿐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가 있어요. 가청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16부터 2만까지만 들립니다. 16보다 더 작은 수는 작은 소리는 안 들리고 2만이 넘어가면 소리가 있어도 안 들립니다. 그게 귀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귀에 안 들린다고 해서 그 소리가 없는 것입니까? 있어요. 소리는 있지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안 들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오감으로 느끼는 세계가 전체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너머에 다른 세계가 존재하지만 인간이 감지할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세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에 세균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봤습니까? 못 봤는데 어떻게 있죠 그럽니까? 아, 현미경으로 본 사람들이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현미경으로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요. 있지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세계가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으십니까? 있었다고? 분명히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믿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글을 사실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조금 더 추상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 사랑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봤습니까? 그러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의 오감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이 성경은 거의 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못 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점점 더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비중으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문제가. 이것이 악령의 세계든지 성령의 세계든지 어떤 세계든지 간에 영적인 세계가 인간 사회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영적인 세계가 가시화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영의 역사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그럴 일이 있을까 하고 믿기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과학이라는 책을 좀 보시면 그 뭐 보도록 제가 권장은 안 합니다만 그러게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 실제로 있었던 일과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 화면이 하얗게 바뀌면서 그 옆에 의자에 자기 죽었던 누이 동생이 걸터앉았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빠, 텔레비전 좀 그만 보시고 교회 좀 나가세요. 교회. 그러고 사라졌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학이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영의 세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들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WHO라고 하는 이 기구는 세계 보건 기구라고 하는 뭐 의학이나 보건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 중에 하나죠. WHO 세계 보건 기구에서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정상인 상태를 건강하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1998년 5월 그 이전에는 이 WHO에서 내린 건강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정상인 상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이후에 하나를 덧붙여놨습니다. 건강에 대한 정의로. 다시 한번 볼까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정상인 상태를 건강하다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사회적으로는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는 측면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님 강의 들으셔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들으셨죠? 도무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저도 또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이런 무슨 신체나 정신이나 사회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제 감지하고 영적으로도 정상이라야 사람이 건강하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나이 사치오 박사라고 하는 꽤 유명한 의사인데, 그가 전자현미경을 발명해가지고 평생 동안 생명세포만 관찰했습니다. 생명현상만 관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생명세포를 관찰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그 의지가 누구의 의지입니까? 창조주의 의지가 인간에게는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자는 소멸한다. 여러분, 강의 들으신 것하고 일치합니까? 네. 창조주의 의지가 우주 전체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생명현상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새겨져 있다고요?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속에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님이 유전자가 글자라고 하는 것과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새겨져 있는 것이 이 속에. 그러니까 사람 속에 깊은 곳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 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원래가. 근데 상당 부분 이게 틀어지고, 그러니까 비활성화되고 틀어지고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고 있지만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자는 소멸한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의지에 맞게 사는 사람은 결국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스리면 소멸된다.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한 분 중에 그 대장암 말기까지 갔다가 거의 뭐 사형 선고 받았다가 완전히 나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 교회 또 그 사진관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사진관. 그 사진관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가 하면, 그 위암 말기가 돼가지고, 영정 사진 찍으러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마지막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 이 장로님 집에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장로님이 듣고 그분과 우리 교회 이 대장암 걸렸다가 완쾌된 분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거의 절망적인, 영정사진 찍으러 왔으니까 이제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그 장로님이 우리 여전도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그 여전도사님하고 그 사진관하는 장로님 부인하고 그 대장암 걸렸던 분하고 셋이서 급히 그 집을 방문 갔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방문을 갔는데 거기 위암 걸려서 거의 지금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분을 이 우리 교회 대장암 걸렸다가 나온 분이 보는 순간에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사람. 네. 참 희한하게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이 대장암 걸린 사람이 거의 말기에 어디를 들어갔는가 하면 그 오색 생명운동본부의 그 이상 박사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위암 걸렸던 그분은 초기였고 지금 이 대장암 걸려서 들어간 이분은 말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거의 그 마지막 그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간 단계에서 들어갔고 그 위암 걸려서 거기 간 분은 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활기가 어느 정도 있고 꽤 살만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 만나는데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먼저 초기였던 분은 완전히 말기로 갔고 그때 말기였던 분은 다 나은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 말기로 갔던 분은 불교에 굉장히 깊이 빠져있던 분이에요. 30년 가까이 불도를 닦던 분이에요. 웬만한 그 스님들은 보지도 읽지도 못하는 책을 이 사람은 술술 읽고 해석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깊이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몸이 그렇게 고장이 나고 불교의 한계를 느껴서 혹시나 하고 하나님 찾으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여러 가지 도덕과 철학과 윤리의 이론은 있는데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생명이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정말 새 삶을 살면서 그 대장암 말기 상태가 호전이 돼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위암 초기로 들어간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전됐습니다. 인간에게 있었던 잠재하고 있는 영적인 측면을 개발하지 않으면 인간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발하면 인간은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치오, 이 후나이 사치오 박사가 평생 동안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이미 성경에는 오래전에 들어있었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교재 2페이지 좀 중간 아랫부분에 보면 전도서 3장 11절 제가 중요한 말에는 이제 괄호를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훨씬 더 실감나게 마음에 닿을 수 있겠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또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그 유전자 속에 뭘 집어넣었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능 혹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그 유전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죽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그래도 막상 죽으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 고달픈 세상, 살아봐야 정말 고생스러운 세상을 왜 죽음을 앞두고는 아이고, 아이고, 관둬라, 관둬하고 가지 않고 왜더 살고 싶을까요? 그게 이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죽기 싫은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강원도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었죠. 근데 여기 뉴스에 어느 한 할머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떠내려갔는데 어떻게 이 할머니가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아가지고 살았어요. 구조가 됐어요. 근데 살긴 살았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뭐 집이고 뭐 가재 도구고 뭐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살고 보니까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 만약에 또다시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가게 되면 그냥 몸을 물에 맡겨서 죽으려고 하실까? 다시 또 살려고 하실까? 어떨까요? 틀림없이 또 살려고 할 겁니다. 틀림없이 또 살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창조할 때 집어넣으셨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그 영혼이 살수 있는 길과 방법과 살아가는 스타일을 다 여기다 새겨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깨우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린 건강의 정의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무엇으로? 영적으로. 이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혹은 이 후나이 사치오 박사가 말한 유전자에 새겨진 창조주의 의지. 그게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돼 가지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인간은 만족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깨닫고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좀처럼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뭔가 잘못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뜻이 진정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깨달고 그 깨달은 바 말씀을 따라서 살면 사람이 온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럼 조금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결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체질이 죄 때문에 많이 손상을 받았습니다. 훼손이 돼가지고 그 접촉점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때가 끼고 뭔가 이렇게 자꾸 훼손이 돼가지고 망가져가지고 하나님과의 접촉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배터리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그 접촉하는 접촉점 사이에 때가 끼면 배터리가 있어도 연결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 신앙의 측면을 개발하고 닦아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여기 이제 때가 끼고 녹이 나가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망가져 있고 인간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속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맞으면 1번이라고 대답하시고 2번이 맞으면 2번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1번. 뭐 질문하려고 하면 다 고개를 숙이세요. 대답 안 하시려고. 개인적으로 안 물을 테니까 고개 다 들고. 네, 1번. 1번이 뭔가 하면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지만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다. 그게 맞는 말인지 2번.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는다. 1번이 맞는 말입니까? 2번이 맞는 말입니까? 예? 예. 예, 성경적으로 말하면 2번이 맞습니다. 이 3페이지 넘어가시면 성경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자기가 이제 죄 짓고 남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선지자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다윗이 통회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잉태할 때부터 무엇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까? 죄 중에 잉태돼가지고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짓습니까? 죄를 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또 다른 측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이 뭡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떻게 악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어때요? 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나쁜 걸 가르칩니까? 아마 그 직업이 도둑인 사람도 그 아이에게 도둑질을 가르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 좋은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그 일을 잘 못하고 가르치지 않은 악은 잘합니다. 제가 그 우리 아이 갓난아이일 때 그 울음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울음 속에 악이 들어있더라고요. 악이. 그래가지고 배가 고픈데 젖을 제 시간에 안 주면 울기 시작하다가 젖 안 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소리가 우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속에 악이 있어요. 악. 아주 그 화나서 우는 소리하고 그냥 우는 소리하고 달라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보면 이 악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른이 된다고 고쳐집니까? 또 다른 형태로 어른들은 그 묘한 악이 지워지지 않고 그냥 그게 살아있어요. 사람이 참 이렇게 나이가 들고 좀 이렇게 경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면 좀 이해심도 더 넓어지고, 예? 동정심도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좀 너그러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반대 같아요. 늙을수록 그냥, 아, 여기 늙으신 분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더 속이 좁아지고 이게 아마 자신감이 없어져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인이구나. 그게 인간의 체질이에요, 체질.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러한 인간의 체질 때문에 언제나 세상에 보면 악의 세력은 굉장히 큽니다. 악의 세력은 굉장히 크고 선의 세력은 조금해요. 악의 세력은 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수나 그 힘은 조그맣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래요. 어디를 가나. 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그 흐르는 물에 좀 비유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물이 이렇게 흐르면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헤엄을 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떠만 있으면 갑니다. 네, 쉽게 갑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가는 것은, 거스려서 가는 것은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의 에너지 가지고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물이 흐르고 있을 때는 웬만큼 해가지고는 거의 그 자리에 있고 조금이라도 더 위로 올라가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죄 짓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뭐, 나쁜 일 할 때 뭐,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 아, 이렇게 왜 화가 왜 이렇게 안 나지? 그러고 계획해서 냅니까? 아니, 그냥 나쁘면 나오는 거예요. 또 누구를 돕고 싶을 때, 예, 아, 누구가 이제 뭐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이제 한마디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마디 해줄까 말까 왜 이렇게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나오지 그럽니까? 아주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런데 선한 일, 좋은 일,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는 일, 사람을 용서하는 일, 사람을 이해하는 일, 사람을 돕는 일, 이런 것들은 대단한 결심과 노력이 있어야 조금씩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지 힘들여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죄악의 물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죄가 커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세요. 교회 안에도 보면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믿음대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는 사람보다 그냥 교회는 출입하지만 자기 생긴 대로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장님 옛날에 목회하실 때 교인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까? 들립니까? 정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긴 대로 타고난 대로 삽니다.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역사를 보면 시간이 흐르면 수는 늘어나고 재산은 늘어나고 힘은 커지는데 순수한 진리보다는 잘못된 오류가 더 넓어집니다. 범위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중세 종교 암흑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에 의해서 거기서 좀 더 성경대로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지금 많은 개신교도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종파를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좋아졌습니까? 거의 또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삽니다. 여기 이 세상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학자가 나누어 놓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물질과 세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두 번째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세 번째 의미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딱 나눠져 있진 않죠? 어떤 사람은 이것만이고 어떤 사람은 저것만이고 하진 않습니다.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렇다 이것입니다.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의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이번 강의 시간에 많이 들으셨던, 뜻. 의미할 때 의자가 이거죠? 뜻. 의미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행동, 내 생활 하나하나에서 의미를 찾아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진리,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강요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언제 찾으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이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분, 뭐 그냥 멀리 어디 그냥 뭐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막연한 분으로 생각되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실제적인 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죠? 네, 그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고 살면 사람이 달라지고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런 분위기, 예? 이런 분위기,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 가까이, 지금 가까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전보다 하나님이 훨씬 가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제가 집회를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세미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감동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그럼 한두 주일 지나면 여기서 느끼고 배웠던 감동 그냥 구름처럼 흩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가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사실 이 세미나 끝나면은 저도 조금 휴식이 필요한데, 휴식하고 나면은 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다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끝나자마자 이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정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배우고 싶고 깨닫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가 어쨌든 많든지 적든지 간에 올 수 있는 사람들, 여기 뭐 형편상 못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올 수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모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실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그냥 한두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는 놀라운 경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인간의 악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소수입니다. 언제나 소수예요.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27절 4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어떻게 남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남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과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에 남는 것입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자기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만이 남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한 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어떻게 했으나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 도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절했지만 서서 남았습니다. 이 남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남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동서남북 게임 혹시 해보셨습니까? 동서남북 운동회나 뭐 이렇게 야유회 가서 그런 게임을 가끔 하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사회자가 문제를 냅니다. 이 문제가 답이 이거라고 이제 딱 하고 맞으면 이쪽으로 가고 틀리면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줄 하나 띄워놓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린 사람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문제를 맞힌 사람만 또 별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시 또 문제를 내면 또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고 또 남고 남고 해서 나중에 한 사람 남기는 게임이 있죠. 보셨거나 해보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남습니까? 그 게임에서 누가 남아요? 그런데 혹시 남아보셨습니까? 거기서 남으려면 지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은 가다 보면 다 떨려져 나갑니다. 두 번째, 자기 확신과 소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는 굉장히 애매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눈치 봐가지고 어디가 더 많이 움직이나 해서 많은데 쫓아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사람이 많이 가건 안 가건 간에 자기 지식과 소신과 확신이 있어야 정답을 따라가야 남는 거예요. 다수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지식 없이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다수가 이리로 간다 해도 옳은 길이면 소수를 선택할 때 그때 남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고 나가는지 동서남북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사단은 무신론으로 끌고 갑니다. 독고 공산주의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거죠. 무신론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 무신론이 있습니까? 무신론 있으면 일로 나오세요. 다 유신론입니까? 예, 네, 그럼 여기 다 이제 일단은 1차는 통과했습니다. 1차. 그럼 유신론자를 어떻게 사단이 또 한번 가르는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는 분? 이건 뭐 오라고 소리 안 하겠지만 있습니까? 다 하나님 섬기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또 한 차례 끌고 나갑니다. 그럼 무신론도 아니고 다른 신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오케이입니까? 무신론도 아니고 잡신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남았으면 다 오케이입니까? 그게 또 아니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또 보십시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이라는 말을 지난 세미나 기간 동안에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떤 말일까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배우신 대로 한번 말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전자 속에 집어넣으신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말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네 마음대로 하던 자들아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가끔 타십니까? 배 탈 때 그 배가 자기가 목적한 곳으로 갈 것이라고 믿고 탑니까? 분명히 믿으니까 타죠. 믿으니까 탑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장이 마음을 악하게 먹고 배에 탄 사람들을 인신매매하려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할 때 그 일이 터지기까지 배에 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까? 선장이 책임져 줍니까? 이미 일은 벌어졌는걸요. 네. 배는 조금 막연하지만 버스가 만약에 버스 운전사가 그 일을 한다면 이제 뱃길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망망한테 뱃길로 가니까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버스 기사가 악한 목적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안 가고 인신매매를 하려고 다른 길로 끌고 들어갈 때는 차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살펴야 돼요. 이 버스가 지금 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고 있으면 빨리 기사에게 이야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 길은 지금 이 길인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가면은 차라리 유리를 깨고라도 뛰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말씀을 가지고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가 하라는 대로 목사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3번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오류와 거짓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데 뭐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1992년인가요? 휴고 예수님 기다린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했습니다. 잘못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근데 오류로 거짓으로 빠지지 않고 이제 살아남았다 이것입니다. 진리에 딱 살아남았어요. 그렇다고 안전합니까? 진리를 뻔히 알면서도 세상 정욕대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속화예요. 세속화. 진리가 뭔지 알면서도 진리대로 안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세속화예요. 또 떨려져 나갑니다. 근데 세속화는 안 되는데 너무 또 광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광적으로. 광신. 그래서 또 떨어져 나갑니다. 세속화로 광신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무신론으로 떨려져 나가고 다른 신 잡신으로 떨려져 나가고 오류와 거짓으로 떨려져 나가고 세속화로 물러나고 광신으로 떠나가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제가 바라기는 지금 건강 세미나 시작할 때에 낮에 저녁 합쳐서 한 800명 왔습니다. 시작할 때. 예? 합쳐서. 근데 끝날 때쯤 되니까 이리저리 좀 떨려져 나가고 한 500명 남더라고요. 예? 근데 500명 중에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알고 공부할 분 남으라고 그랬더니 뭐 다른 교회 얼마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교회 이렇게 남은 분들이 낮에 한 20명, 저녁에 한 열댓 명, 그래서 한 35명 정도가 남았어요. 남아서 지금 단계별로 남았습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이 끝까지 남을까요? 중간에 또 떨려질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이게 아마 지금 1차적으로 다섯 번 계획인데. 모르겠어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면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야, 가서 공부해보자. 뭐 배울 게 있더라. 해가지고 한두 사람씩 모시고 오면 좀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집회가 끝날 때쯤 되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조금 남아요. 그 중에서 정말 진리를 가지고 꼬리하는 사람은 또 소수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여기 지금 오기 시작한 분들은 내가 끝까지 진리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확고한 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남은 자의 특성입니다. 남은 자들은 그런 마음에 확실한 자기 소신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들의 신앙의 특징은 균형진 신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진 신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진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지정의. 우리 이상우 박사님이 그 진선미를 합쳐놓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선미를, 공부 열심히 하셔서 진선미를 합쳐놓은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지정의를 합쳐놓은 것이 균형진 신앙입니다. 이 지정의를 합쳐놓은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지식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없이 만들어진 신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에 근거해서 마음의 감동이 와야 됩니다. 제가 그 세미나 할 때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뭔가 깊이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온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이 쭉쭉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거는 지식에 근거한 감동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아주 건전한 눈물입니다. 그런데 암만 깨닫고 감동받아서 울어봐야 그것이 생활 속에 실천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깨닫고 감동하고 실천할 때의 신앙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인 어떤 지식을 배우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더 밝은 빛이 또 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아무 실천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더 밝은 빛에 대한 깨달음이 막혀집니다. 깨달음과 말씀에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더 밝은 깨달음, 더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관련된 성경절 몇 절 보겠습니다. 5페이지. 이 지적인 면에 관련된 성경절 하나만 살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돼요? 망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마음에 그 감동이 옵니다. 이야, 참, 참 귀한 말씀이다.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오죠. 그 다음에 의지, 순종에 대하여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서남북 게임의 과정처럼 무신론으로 다른 신으로 오리와 거짓으로 세속화로 광신으로 다 떨어져 나갔지만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듯이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렇게 아주 균형지고 든든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부분으로 이 남은 자들은 어디에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이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무슨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요즘에 이 화요 성경 연구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쓰고 있어요. 제 경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개인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몸의 이상, 어떤 사람은 지금 적금 빨리 들어서 타가지고 집 넓히는 일, 어떤 사람은 자녀의 그 입시, 이 각각의 현재 가지고 있는 관심거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관심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관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생각에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옵니다. 말. 말에 의해서 행동이 만들어집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이 자기의 인격, 품성을 만들어냅니다. 품성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결국 운명은 무엇 때문에 결정됩니까? 평소에 무엇에 관심을 쓰고 사느냐. 이것이 결국 자기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그 전도회, 안양에서 제가 이제 큰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한 주일 동안 어떤 장로님 댁에서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발을 좀 해야 되겠다, 전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뭐 머리가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이제 좀 단정하게 하려고. 근데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 이발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즉각 알아보셨을까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장로님의 직업이 이발사예요. 그 이발사는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머리. 제가 창동에 있을 때 신발 구두를 갈아 신을 때가 되면 꼭 구두를 보고 그 목사님 신발 그거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꼭 있었는데 그 사람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구두방이에요. 늘 자기의 관심거리에 따라서 생각과 말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슨 일에 관심을 쓰고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을 어디에다가 주로 기울여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균형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 남은 사람들은 그것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달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괄호 속에 아직 책 못 찾으신 분은 집어넣으세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을 이런 겁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보이는 육의 세상, 이 물질 세계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지금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험합니다. 끝이 있게 돼 있어요. 한정된 지구에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내장된 지하자원은 파먹고 식량 생산은 줄어들고 오염, 공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요인들이 지구를 지금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는 영원히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수백 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보이는 모든 세계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현실로 일단 나타나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보이는 세계는 끝나고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새롭게 시작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안 믿어도 오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것이고 이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영원한 세계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급한 일보다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을 믿으십니까? 다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지금 실제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중요합니다. 재림 다 믿어요. 지식적으로. 성경에 수백 번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물질계는 다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아주 1%도 의심 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신다는 그 사실이 지금 내 현실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내 생활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그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균형진 신앙이 아니고 남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관심을 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전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아주 야망에 불탔고 이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주 불철주야 열심히 뛰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모든 추구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전혀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그 다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사는데 허공을 치지 않는다. 나는 아주 확고부동한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있다. 무엇인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남에게 전파한 후에 무엇을?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행한 두 가지 일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자기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고 마칩시다. 남은 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균형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평상시 관심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란 무엇인가? 뭐 대단히 돈을 벌어가지고 뭐 큰 빌딩을 짓고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뭐 자녀 교육, 자녀 성공을 위해서 그냥 온갖 것을 다 투자한다.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첫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진 인간의 모습을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대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애쓰고 그게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인생을 걸만합니까? 이 두 가지의 인생을 걸만합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삶의 목표고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정말 공부가 끝나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급한 일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그렇게 허무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다른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도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